요한계시록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절은 6절로 정했는데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감나노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2021년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을 또 우리 다른 말로 대림절 또는 그 강림절 이렇게 영어로는 애드벤트입니다. 온 세상의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를 예수의 탄생하심을 기리는 기간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앞으로 대강절이 이제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데 대강절 의미를 잠깐 한 번이라도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강절은 영어로 애드벤트는 그 라틴어에서 어드벤트에서 나왔고 또 우리 그 헬라어에서는 바루시아 주의 강림하심 거기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대강절은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기리는 겁니다. 교회는 대강절에 그리스도의 첫 번째 강림하심 초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기리는 겁니다. 또 아울러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울러 이 대강절에 주님의 그 초림을 기리기도 하지만 또 주님께서 또 약속하신 다시 오시는 것, 두 번째 강림하심, 주님의 재림, 이번에는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24장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난 김에 그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나누면 3절에 주의 임하심과 제자들이 주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주의 임하심, 파루시아 또는 어드벤투스 또는 대강 대강 이게 그 주의 강림하시는 거 세상 끝 세상 끝은 이 시대의 끝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정말 미혹하는 거는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지금 여기 지금 기독교 단체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현재 2021년 이 지구상에서 가장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는 나라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이란입니다. 이란. 놀랍게도 이란에서는 어마어마한 교회가 지금 성행에 폭발적으로 부흥하면서 또 그 가운데 그 핍박이 말도 못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강절에 주님의 그 첫 번째 오신 것과 그걸 기리면서 또 두 번째 오시는 것을 우리가 고대하며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올해 성탄절 12월 25일은 토요일입니다. 성탄절 전에 네 개의 주일을 포함해서 대강절을 정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주일은 오늘이죠. 11월 28일 오늘이고 두 번째는 12월 5일이고 세 번째는 12월 10일이고 네 번째가 12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한 절기가 이 대강절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25일까지 28일간입니다. 그래서 28일간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또 기리고 또 다시 오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인의 자세로서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보고 우뚝 서는 겁니다. 구주 강림에 대한 찬송가 104장이 나와 있는데 그 1절만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면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 오 임마누엘. 그래서 그리스도의 첫 번째 강림하심을 기리며 이제 다시 오신 걸 고대하는 것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억만 번 들어도, 끝없이 듣고 들어도 은혜와 감사가 되는 복음,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구세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 나의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한때 한번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용서하셨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I'm forgiven by his blood.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 감격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한때는 굉장히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거기에 나오듯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사셨다. 다시 사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다. 그리고 이제 정하신 때에 다시 오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현재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은 현재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즉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힘과 능력과 그리고 평강의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이 세상에 이기는 자로 나가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나누신 말씀, 구약 하나 신약 하나인데 시편 29편 11절을 말씀이 유난히 또 묵상하니까 와닿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 이 말이 두 번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신약에서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살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지난 메시지가 어떻게 기도하는가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예, 우리가 복음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무슨 질문 있으면 다 주님께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가 강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계셨다가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고 특별히 성령 강림 후에 교회생활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활발한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보게 되면요, 이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기도 보게 되면 성도들이 알아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갖고 안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힘있게 하십니다. 아까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들지 말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데 제자들 계속 잠을 자잖아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 영입니다. 영. 영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 안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와주는 기도가 그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도구가 되고 협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언급을 안 했지만 그 하나 더 언급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 마음가짐은 우리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지 한번 마음 자세를 한번 살펴보고 한번 내가 하나님께 진실로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약속의 성령을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 가지면서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자녀가 이렇게 조그만한 어린 자녀에 그가 보면 이렇게 막 놀다 보면 이렇게 손이 막 부르트고 이렇게 뭐랄까 손에 그 때가 묻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 자녀 손을 이렇게 꾹 잡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와 비슷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가 경외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궁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는 왜 기도하는가였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왜 기도하는가였습니다. 인 건데 지난번 설교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는 그 기도의 방법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기도하는 방법이 더 좋은데 자 오늘 제목은 좀 이상합니다. 왜 기도하는가. 근데 왜가 무슨 말이냐. 당연히 기도를 해야지.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따져보는 것은 좀 이상하고 기도하지 않고 자꾸 왜 기도하는가. 그 기도 이유를 따져보면 왜 기도하기 싫어서 괜히 그 변명만 하고 이유를 찾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렇습니다. 기도의 원리, 기도의 방법과 이유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기도하면서 깨닫고 배우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메시지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다음 오늘 메시지 왜 기도하는가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면서 체험으로 알아가는 것이 옳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기도하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자, 왜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택한 본문은 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6절 요절에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게 원하노라 해서 여기에서 그 키워드가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여기 나라와 제사장은 우리가 영어로 하면 a kingdom, 단수입니다. 그다음 제사장은 복수입니다. priest. 그래서 a kingdom and priest. 그래서 나라는 a kingdom, 한 나라고 제사장들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 오늘의 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는가 하면 그 성도들의 기도의 근본 이유가 그들의 정체성인 나라와 제사장인 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이자 결론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이 된 것이 기도의 이유와 근거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지난번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삼위일체적 기도회를 말씀드렸는데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또 오늘의 요점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철저히 하나님의 중심의 말씀입니다. 그럼 뭐 다른 말씀은 또 하나님의 중심 아니냐 하는데 다른 말씀은요, 그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 삶, 그들의 생각, 또 문화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 요한계시록은 아주 독특합니다. 그냥 영어로 말하면 downloaded from heaven, 그냥 천국에서 그냥 그 요한에게 그 마음에다가 이렇게 다운로딩을 한 그 말씀이라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 1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말했고 자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게 전해지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자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주셨어요.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 기록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기록된 말씀을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주시는데 특별히 이 3절에 와서 자, 이 예언의 말씀을 근데 예언의 말씀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이 컨텍스트를 보게 되면요. 구약과 신약을 보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 드린 예배 가운데 크게 낭독하는 말씀을 강조할 때 예언이라는 말씀을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금방 그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요한계시록은 이 서론과 결론이 이렇게 대칭이 돼서 굉장히 그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이 있느니 이렇게 해서 예언의 말씀이 또 강조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 22장 18절 19절에는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증언하노니 그랬고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그래서 이게 이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말씀인데 이것은 예배 때 이렇게 선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듣고 묵상해야 될 말씀으로 깊숙이 명명을 합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삼일체적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적 축복적 인사로 전개됩니다. 나라와 제사장을 이해하는데 삼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해서 그 삼일체 그 은혜와의 평강이 인사인데 자 이제부터 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자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일곱 교회에 편지를 했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장르가 이게 묵시입니다. Revelation, Apocalypse. 이게 묵시인데 이 묵시가 전해주는 그 양식은 이게 편지입니다. 편지.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그 2장과 3장이 일곱 개가 나오는데 일곱 교회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일곱 개의 편지가 아니라 처음부터까지 그냥 하나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있는데, 에베소는 에베소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에베소 말씀을 전체 다 받는 겁니다. 그리고 라오디게도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일곱 교회는, 그 당시 역사적으로 현존하는 교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일곱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더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표적으로 일곱 개를 뽑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그 일곱 교회는 지금도 지역적으로 또는 시대적으로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가리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게 계속 주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복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이 있을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은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데 원어나 영어 성경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건 4절에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어순의 차이입니다. 우리 한국말과 또 헬라어 문장과 영어 문장에는 어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원어와 영어 문장에서는 grace and peace to you from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 있게 원하이라 이것은 이제 4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은혜와 평강의 출처 그 축복의 출처가 무엇인가 하면 삼일체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은혜와 평강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자,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건데 제가 본문을 택하지 않았지만은 1장 8절 그 서론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자,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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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는데 여기 장차 오시리라는 것은 우리 원문에서는 현재의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이지만은 미래의 사건을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뒷부분에 가보면 장차 오실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데 참고로 제가 요한계시록 11장 16절 17절 읽어드리면 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곧 전능하시니 장차 오실 일은 현재 진행이기 때문에 그냥 현재 계신 걸 포함시킨 겁니다. 전능하시니 이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그러면서 뭐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도 그 일곱 대접을 뽑을 때도 그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에서 이거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이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은 성령에 대한 묘사인데,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읽어주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일곱이 있는데 등불이 일곱 있어요. 이는 하나님 일곱 영이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도 그 죽었다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을 묘사하는 장면에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신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래서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고, 그 다음 세 번째 5절에 보게 되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동격이신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이 바울의 서신서에서는요, 전형적 인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게 원하노라.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동격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특별히 반발을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은 그건데, 요즘에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하게 해서 이 은혜와 평강의 출처를 말하면서, 또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성령까지 해서 삼일체적인 축복의 원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성령의 그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와 동계인 것을 요한계시록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걸 다 보려고 하면 안 되니까 몇 군데를 보게 되면, 금방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가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 6절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 아버지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장이죠. 12절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나라와 제사장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삼일체적인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사,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의 성령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건데,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그냥 이렇게 한말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말했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와 염원이, 소원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도 다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정말 이 교회 그리스도인 중에 기도를 아직 아는 사람도 많은데, 다른 종교에서는 또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은 어떤 형태인지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가 수요일 날이었는데, 지난 수요일 날 11월 24일 날 수요일 날 밤 뉴스를 잠깐 틀어서 보니까 또 이 일기예보를 이렇게 말하는 그 기상 캐스터가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번 주말에 또 비가 많이 옵니다. 지금 저기 아보스포드와 저기 그 칠로학 이쪽에는 지금 그 수해 피해가 큰데 아무래도 그쪽이 비가 올 것 같은데 제가 바라는 거는 그러면서 비가 이 서쪽에만 그 지역을 안 가고 서쪽에만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마치 꼭 크리스천 같은 느낌을 피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방송에서는 그냥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도 아니고 뭡니까? 모든 사람은 마음에 소원하는 것, 바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이어서 성자 그리스도의 예수라는 설명은 5절에서는 충성된 증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러니까 먼저 나셨으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계속 뒤따라서 죽음에서 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 자, 그리스도 예수는 무엇에 대한 충성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그 충성된 증인입니다. 또 이 땅에 죄를 도말시키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증인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아까 말했듯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억만 번, 수만 번, 수없이 듣고 들어도 정말 감사와 은혜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에게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가 이 NIV와 잉글리시 스탠드 버전은 현재 완령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에게 구속과 용서함을 주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죄가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저는요 그냥 옛날에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아직도 그 생각이 남아있으면요 그 생각을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기도하는 능력이 제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무지와 어리석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먼저 보고 또 넘어가면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자, 이렇게 여튼까지는 제가 이제 그 은혜와 평강의 그 복의 출처가 삼일째 하나님이란 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의 그 본론이자 결론이 이제 6절인데 요절을 보게 되면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성도들은 나라와 제사장, a kingdom and priest 된 건데, 자,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 위한 겁니다. 자, 나라와 제사장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이제 오늘의 그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The Kingdom of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고 천국이죠. 그리고 이 성도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드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영원토록 세세토록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영원토록 드리는 것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거에 대해서 감사 찬양이 올라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감사 찬양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인 성도들의 이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이 굉장히 또 우리한테 그 백본 되는 중요한 말씀인데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자, 그를 힘입어 하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라와 제사장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자, 나라는 그 뭐냐면 이게 네이션이 아닙니다. 왕국입니다. 킹덤. 이 킹덤이란 뜻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 왕권을 가리키는 겁니다. 킹십, 왕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은 요한계시록 17장 19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묘사가 만왕의 왕 만주에 준대. 그 만왕의 왕 만주에 주신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나라가 된 것은, 킹덤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중 시민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 여기 앉은 사람 보게 되면 뭐 이제 그 시민권이 뭐 캐나다 시민권이 있고 한국 시민권이 있는데, 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 국적이 캐나다 될 수 있고 대한민국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그 당시에 가이사가 아니면 유대 총독도 함부로 정지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시민권자인 이 성도들을 세상이 어떻게 마음대로 정지하고 판단합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권리와 권세가 있는데, 자,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하는 나라로서 그 권세와 그 권능을 시행하는데 그 시행하는 방법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 주 방법이. 그래서 제가 뭐 너무나 많이 인용해서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두세 사람 그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신다. 그건 너무나도 많이 인용해서, 자, 누가복음 12장 3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길 기뻐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 왕권을,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천국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왕국. 그러면서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이 예가 너무 많은데 그냥 생각나는 예 하나만 더 들면요. 그 한 예로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이제 큰 소리 질러서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그러니까 이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권세와 그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는 것도 그것도 기도입니다. 이게 딜리버런스 기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고, 이게 뒤에 나오는 거지만, 이 나라로서 그 권세와 권능을 시행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 자, 두 번째 이제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은 복수 프리스트입니다. 이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세상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예배와 중보입니다. 제사장은 세상을 또 이렇게 중보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께 중보할 때는 희생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희생 제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데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에 대해서 제물을 드린 겁니다. 자,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희생 제물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보여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보혈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중보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성경 처음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 하나, 신약 하나를 보고 싶은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자, 제사장이 제일 먼저 누굴 중보합니까? 구약에서 자기 자신을 중보하는 겁니다. 원래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중보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일 먼저 중보하는 게 자기 자신입니다. 그 다음에 누굴 중보합니까? 자기에게 속한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굴 중보합니까? 세상을 중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되는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중보하고, 중보할 때는 항상 그리스도 보혈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자신에게 속한 거, 자신의 가정, 교회, 자녀들, 그 다음에 배우자들, 누구든지 이렇게 중보하고, 또 세상을 하나님께 중보하는데 중보하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중보합니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중보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또한 나라가 된 것은 성도들이 나라로서 자기의 일과 또 세상의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면 이게 또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이 보좌에 앉으신 이 전능자의 권능을 시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마태복음 18장 말했지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는 겁니다. 풀고 매는 이 권세가 성도들이 있는데 이것이 주 메인 방법이 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이요 제사장 드립니다. 이것이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가장 크고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에서 그 인류의 역사의 그 나라의 운명과 그 다음에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정해진 것이 수많은 그 간증들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발췌해서 보게 되면 책이 한 권은 될 정도로 많아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성도들의 무리가, 한 무리의 무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나라의 운명과 인류의 역사 흐름이 정해지는 수많은 증거와 간증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주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자 전능자이시며 우리 주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고대하며 듣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섭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보는데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10절을 말씀하면 천천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기도가 한 종류가 아니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a kingdom and priest,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이제 결론인데 그리스도인 성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들인데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 권세는 세상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하늘의 차원입니다. 아, 이거 보려면 또 예레미야를 보면 또 막 잘 나와 있는데, 예, 그들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일개 평범한 사람이고, 또 세상에서는 또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딸을 당하고, 또 세상에서는 박해와 핍박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기도에는 하나님 어마어마한 권세를 부여하셨는데 이것은 세상 차원이라 하늘의 차원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믿음과 헌신으로 그 근본적인 방법인 기도를 통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임재하심을 실천하는 겁니다. 어떤 그 이유로든지 성도들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저도 그러는데 이것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는 것이 이게 바로 미혹입니다. 미혹. 그냥 잘 되겠지, everything 뭐 오케이 되겠지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세상 나라들과 지도자들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 위하여 자, 이 기도의 종류입니다. 간구, 기도, 도고. 도고는 중고입니다. 감사는 감사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찬양도 기도고 중보도 기도고 때로는 이게 뭐냐 이 악한 것을 예수님 쫓아내는 deliverance prayer 그것도 기도고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라. 그러니까 좀 얼마 전에 그 G20인가 그 회의했죠. G20에 있는 그 각국 정상들의 명단이 신문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명단을 딱 놓고 하나님 아버지 이 G20이 이 세상에 그 20개 나라의 정상들이 이름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나 일개 평범한 개인이 무슨 권세로 지가 G20이 참석도 못하면서 G20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계속 읽으면 자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나라와 세상 성도들에게 기도하기를 말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인 성도들은 그 놀랍고 큰 권세로 세상을 하나님께 중보하며 새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 끝났습니다. 맞아. 왜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한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자, 왜 기도하는가? 나라와 제사장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기도에 태만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뭐 세상에서는 뭐 직무유기를 뭐라고 그러죠? 배임이다, 배임. 요즘에 한국에서 이 부패에서 가장 문제는 배임과 횡령입니다. 횡령은 돈을 이제 떼먹는 거니까. 배임은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기도에 태만하고 기도에 노력하지 않으면 이거는 배임입니다, 배임. 배임은요, 세상에서도 판사들의 판결이 중합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나라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8절인데 그냥 이 거두 절미하고 그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36절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는 것.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의 기도할 때 나라와 제사장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기도하는 건지. 제가 이 처음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기도하는 거? 이것처럼 멍청한 제목이 없어요. 아, 왜 기도해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기 싫어가지고 괜히 그 이유를 찾으려고, 변명 찾으려고 괜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의 결론은 성도들은 왜 기도하는가? 나라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내가 교회생활 열심히 안 하고, 아, 나는 뭐 성경 지식도 많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데 난 성령 충만과 거리가 먼 것 같고, 또 기도할 때 보면 내 문장도 아주 막 뭐 어색하고 어눌지고 그렇다고 하나님도 안 듣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을 잘 정리하시고 나라와 제사장들로서 자기 자신과 자기에 속한 것 세상을 하나님께 중보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 지난번에 어떻게 기도하는가 또는 또 왜 기도하는가를 나눴습니다. 이상 더 이상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지 않은데 이걸 보면서 어떤 형편든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겠다 그런 결심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